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중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경으로 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두 번째 막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는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며 그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치셨다라고 할때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마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만 하면 긴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 예수님에게 직접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옳지 않죠?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사이에 결혼 문제, 이혼과 재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장가를 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어떻게 써 있느냐? 너희가 더잘 알지 않느냐? 그때,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질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도 지금 이혼하며 재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해놨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죄성 때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가정에 있어서, 부부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부 간의 관계는 이러해야 된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가정의 모습, 부부 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편의 때문에 이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과거 한 세기 전만 해도 이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참 금기였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혼했다고 하면 많이 사람들 앞에 알리기도 꺼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참 이혼이 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입니다. 요즘은 탤런트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해하며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그러한 것이 그냥 어떤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이혼의 일들이 일어날 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때 이 시대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 가운데에 그 아이들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사회적 파장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특히 부부 간에 하나가 됨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와 그리고 은혜교회가 속한 이 아이오와 지역에 가정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뜻이 맞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한 몸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부간에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의 가정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것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이 이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혼율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성격 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여러 가지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 때 가지고 계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했고 왕부터도 이혼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됨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9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는 실천할, 구체적으로 실천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배웠던 이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지금 며칠이 됐느냐?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왔는데 왜 영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노하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말씀으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상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유가 생깁니다. 항상 변명이 생깁니다. 다른 인간적인 욕심들이 생깁니다. 다른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들은 좋은 것은 그대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변명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좋은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와 주님의 그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